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의 새해 절기인 누루즈를 맞아 이란 지도부와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이란은 올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최고의 기회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이란이 역사적인 기회를 살려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란 지도부는 국제적 고립을 끝내는 합리적 핵합의를 선택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은 현재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란 국민들은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이란인들은 이미 선택을 했다며 이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압박 아니면 합의 가운데 선택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선거에서 승리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불인정 발언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의 일부 측면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네타냐후 총리에게 선거 승리를 축하하는 전화를 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관해 새로운 입장을 밝힌 데 따라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실시된 선거 직전에 이스라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설립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찰이 도쿄의 미국 대사관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키나와에 거주하는 가미야 미치요시 씨가 미국 대사관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폭파 위협을 가했던 인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체포된 52살의 가미야 씨가 최근 캐롤라인 케네디 대사를 비롯한 미국 외교관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인물로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젠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어제 일본 경찰이 주일 미국 대사관과 대사를 위협한 남성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양상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고 마크 로저스 미 국가안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로저스 국장은 어제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예산 삭감은 가용 자원이 더욱 적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군사체계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국장은 특히 사이버 공간이 약화되면 국방부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저스 국장은 이와 함께 사이버 공격자들이 특정 국가나 민간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격자들과의 전투에서 공공과 민간 분야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로저스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오늘 중국 내에서 자사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성명에서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현재 중국 본토에서 자사의 영어와 중국어 뉴스 웹사이트 모두 접속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그동안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전념해왔다며 모든 뉴스 이용객들에게 중국 관련 기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중국 내 웹사이트 접속이 곧 복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몇 년간 VOA를 비롯해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블룸버그 통신 등 해외 언론들의 웹사이트를 잇따라 차단한 바 있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서 오늘 오전 통근 열차 탈선 사고로 15명이 숨졌습니다.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사망자 외에 적어도 50명이 다쳤습니다. 인도 철도 당국자는 열차가 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지 신호를 지나쳤다며 이로 인해 열차 엔진칸과 두 개의 일반 좌석칸이 탈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제동장치 이상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루 2천만 명 이상이 철도를 이용하는 인도에서는 각종 철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2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3년 만에 내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최근에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어떤 입장들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요,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국제 문제 등 상호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5% 이내 수준에서 협의해 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낮부터 가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의 3자 회담이 내일 3년 만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세 나라 정상회의 개최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어떤 입장들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방한했습니다. 왕 부장이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고 기시다 외무상도 2012년 12월 아베 내각 출범과 함께 외무상을 맡은 이후 첫 방한입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012년 4월 중국에서 열린 뒤 과거사와 영토 갈등 때문에 거의 3년 만에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의 의장을 맡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3자 회담에 앞서 21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왕 부장과 기시다 외무상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갖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한국 참여 문제 등에 대해 양측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요,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 여부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최근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한국을 방문해 사드 한국 배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국의 국방 안보 정책에 주변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선 양국 간 핵심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측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국장급 협의의 속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느냐 여부입니다. 한국은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세 나라 협력이 조기에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정상회의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센카쿠 열도, 중국 이름으론 랴오이다오의 영유권 갈등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세 나라 외교장관들은 회담에 앞서 21일 청와대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 나라 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 현안들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을 이례적으로 함께 접견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외교적 긴장 수위를 낮추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이 최윤희 한국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댐프시 미 합참의장의 방한이 지난해 3월 최 의장의 미국 방문에 따른 답방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댐프시 의장은 오는 27일 최 의장과 만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비 방안 등 두 나라 국방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문제는 아직 미한 간의 공식 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거론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의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식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알래스카 기지에 장거리 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브라이언 맥켄 국방정책 담당 수석부 차관은 19일 미 국토는 현재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homeland is currently protected against potential ICBM attacks from states like North Korea and Iran.
맥켄 부차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최한 미사일 방어 청문회에서 미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맥켄 부차관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동맹국과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서면 보고서에서 일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3 미사일을 배치했고 한국은 자체적으로 해상과 육상 탐지 장비들과 패트리엇 2 미사일을 보강하며 자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켄 부차관은 이어 북한에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한 두 나라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추고 있다면서 탄도미사일 방어용 이지스함과 이에 탑재한 SM-3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3 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들, 정교한 지휘 통제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이지스함 두 척을 추가로 건조해 탄도미사일 방어용 이지스함을 총 8척으로 늘리는 한편 고성능 X밴드 레이더인 ANTPY-E 2기가 이미 배치됐고 SM-3 요격미사일을 미일 두 나라가 협력해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고 맥켄 부차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청문회 출석한 미국 고위 관리들은 그러나 꾸준한 장비와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스링 국방부 미사일 방어 국장은 북한의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With the development and testing that I see going on with North Korea very specifically,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와 진척, 시험 발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미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꾸준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는 앞서 의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국방 예산 가운데 미사일 방어 예산으로 81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세린 국장은 특히 이 예산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 식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거리 레이더 배치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A critical component that we're requesting this year is the long-range radar in Alaska, discriminating radar in Alaska.
장거리 식별 레이더를 알래스카 기지에 추가 배치해 북한이 개발 중인 복잡한 미사일들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할 계획이란 설명입니다. 시린 국장과 맥켄 수석부 차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어 미국과 동아시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억제가 목적이지만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안보를 뛰어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드가 과연 어떤 무기 체계이고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역시 김영권 기자로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직접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네. 이 사드와 관련한 한국 내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를 했는데 네. 이 정작 기술적으로 어떤 무기 체계인지는 자세히 전해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무기입니까?
네, 이 사드는 터미널 하이 알티튜드 에어리얼 디펜스 시스템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뜻합니다. 이 미국인들은 THAA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그러니까 적의 미사일을 쏘면 레이더로 탐지해서 이를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 미사일 방어는 지상에 배치돼 요격하는 미사일, 또 가장 대표적인 요격 미사일이죠. 이 패트리엇, 팩 3 미사일, 또 바다의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3, 또 공중에서 발사하는 레이저 ABL이라고 하고요. 또 우주에서도 요격하는 체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드는 이런 미사일 방어의 핵심 체계로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최소한 고도 40에서 150km 사이에서 요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이 사드는 4개의 핵심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 또 요격미사일 6개의 발사대, 또 통신과 데이터를 관리하는 화력통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개의 완전한 사드 포대는 총 95명의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요격체계와 비교해서 특징은 무엇입니까?
미 국방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사드가 매우 독보적이면서도 다양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선 대기권 안팎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이 사드 제조업체인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의 사업개발 총괄 부회장을 지낸 디너스 케빈 씨의 설명을 잠시 들어보시죠.
That is the only exo-endo capability that exists today.
케빈 전 부회장은 과거 사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특징들을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정확히 식별해 대기권 안팎에서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지구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미사일 방어의 첨단 무기라는 설명입니다.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드가 비대칭 탄도 미사일 위협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 그런 지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드는 모든 종류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해서 요격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북한의 비대칭 공격에도 적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이동성이 뛰어나고 수송기 등을 통해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와 소통과 상호 운용 능력이 뛰어나서 미사일 방어망을 더욱 탄탄하게 하고 작전 능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무래도 이 고성능 X밴드 레이더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더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이 레이더는 미국의 레이천사가 제작하는 ANTPY-2입니다.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탐지거리가 최대 2,000km에 달하는 전진 배치형, 그리고 1,000km 미만인 종말 배치형이 있습니다. 이 두 레이더 모두 상호 교신하면서 적의 미사일 궤도를 추적해서 요격을 지원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거리가 짧은 종말 배치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적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빠르게 포착하는 능력도 뛰어납니까?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 특히 예고 없이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미사일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내왔는데요. 이 사드가 그런 위험을 훨씬 줄여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랜디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If you're trying to intercept a Nodong missile, the THAAD is really the preferred alternative for doing that.
사드는 북한의 노동 미사일뿐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 심지어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까지 포착해서 한국을 방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드 레이더는 주위의 전자 장비를 마비시킬 정도로 매우 강력한 전파를 쏘면서 적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시시각각으로 탐지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미군의 사드 배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4개의 포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2013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괌에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고요. 텍사스의 포트 폴리스 기지에 그보다 먼저 두 개의 포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치가 실전 준비 완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미군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장비에 대한 숙지, 또 현장과 가상 훈련을 모두 끝내야 하는데 현재 괌을 포함해서 3개 포대가 이를 마쳤다는 겁니다.
네, 이 사드의 실전 능력에 관한 신뢰도가 불충분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미군과 또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 사측은 이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적어도 13차례 성능시험을 했는데 모두 성공했고 이 가운데 11차례 실시한 요격시험 역시 100%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제임스 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은 지난 18일 상원청문회에서 올해 안에 나머지 1개 포대의 훈련을 마무리해서 총 4개 포대의 준비 태세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have four complete batteries turned over to the army by the end of this year. And as you know, there's part of one deployed to Guam.
시링 국장은 오는 2017년까지 총 7개의 포대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포대의 해외 배치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설명도 있었고요. 일부에서는 사드를 한국과 중동에 배치할 계획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 역시 지난해 한국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의 제프 폴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19일 VOA에 한국과 공식적으로 이 사드 배치를 논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행권 기자와 함께 미국 미사일 방어의 핵심 체계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존 노동 규정에 따라 연간 최저임금 인상 상한 폭인 5%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0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노동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상한선인 5% 범위 내에서 북한과 합의해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면한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부터 먼저 협의하자는 입주기업들의 요구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당면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감안해서 기존 노동 규정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에 합의하여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관리위와 총국 간에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향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임병철 대변인은 그러나 노동규정 개정과 사회보험료 산정 문제 등 제도 개선 문제는 남북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리와 총국 간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사회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가급금을 노임에 포함시키는 문제라든지 사회보험료 부분은 노동규정을 개정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토지 사용료 협의 부분은 당국 간에 그런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상한선을 폐지했으며 70달러 35센트였던 한 달 최저임금을 이달부터 74달러로 5.18% 올리겠다고 지난달에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국 간 협의가 없는 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은 지난 18일 개성을 방문해 북측 관계자들을 만난 데 이어 20일에는 새누리당을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입주기업 대표단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예상치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한국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운영자금의 상환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해외 공장에 비해 높지 않다고 입주 업체들이 지적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통 문제와 공단 운영 방식을 포함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지난 18일 북한의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개성공단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면담에 참석한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은 19일 VOA에 입주기업 대표들의 공통된 견해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성은 중국이나 베트남하고 다르게 관련 업종에 이제 숙련공이 없다 보니까 비숙련공들을 데려다 일정 기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기업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교육을 끝낸 이제 기업들이 일정한 생산성이 올라간 뒤에 더 이상 이게 그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들이 이제 대다수 많았어요.
유 부회장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입주기업들이 공단의 생산성 한계를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에서 150명이 하던 일을 인도네시아에서 100명이 했는데 더 좋은 성과를 올렸다는 보고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도 공단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비춰볼 때 임금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단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생산성 문제를 굳이 공론화하지 않고 북한 노동력에 상대적인 이점만을 부각해온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유창근 부회장은 과거 간식이나 복지 혜택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린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13년 공단 가동 중단 사태와 초코파이 간식 파동을 겪으면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유 부회장은 고정 기본급 이외에 장려금을 지급했을 때 생산성의 차이가 확실히 났다며 금전적 보상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안고 있는 정치적 위험과 운영 방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의 기업이라고 하면 생산 관리라든가 이제 모든 인사 관리를 투자 기업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데 개성공단은 좀 더 북쪽의 관리자들이 관리를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근로자들의 연령 문제입니다. 임가공 사업은 젊은 근로자들이 순발력을 갖고 해야 하는데 개성공단의 경우는 근로자 평균 연령이 40대에 이르고 있다고 유 부회장은 말했습니다. 인력 공급을 개성과 인근 지역으로 국한하지 말고 타 지역까지 확대해 젊은 근로자들이 새로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공단 입주기업들은 통행과 통신이 자유롭지 못해 생산성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작업 방법이 이제 그 지금 글로벌 환경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성은 그런 이제 그 간접적인 부분들이 그 통제돼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웬만한 부분들은 좀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어렵게 해결을 하는 경우들도 좀 발생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생산성의 어떤 간접적인 역량 정보 전달이라든가.
유 부회장은 또 지난 2013년 공단 가동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측 주재원들이 공단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회장은 이런 분위기가 공단의 생산 관리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단 운영 방식과 정치적 위험을 포함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북한산 마약의 불법 밀입,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마약의 한 종류인 필로폰이 북한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18일 지난 한 해 동안에 전 세계 불법 마약 거래 동향을 담은 2015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산 필로폰, 즉 메탄페타민의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지난해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8월에는 북한 남성이 중국으로 마약을 몰래 들여가 판매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졌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중국 동북 지역에서 3.75kg의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 뒤에 북한을 필로폰의 원산지로 지목했다고 국무부는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마약 밀매에 연루돼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중국 정부의 단속에 협조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마약 실태와 관련해 지난 몇 년간 마약 사용이 늘었고 특히 필로폰이 가장 널리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북중 국경을 중심으로 마약 사용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약 밀거래 조직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필로폰이 여성과 젊은 층을 비롯해 북한 사회 각계각층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흡연이나 주사를 통한 주입보다 코로 흡입하는 방식이 널리 이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약품이 부족하고 공공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아 마약을 약품 대용으로 쓰는 주민들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대 초까지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거나 불법 수출됐던 양귀비의 재배는 줄어들거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다만 북한 정부가 관련 문건을 공식 발표하지 않아 탈북자와 방문자 등의 증언을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마약 수요를 줄이려고 하거나 재활시설을 제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정부가 마약 생산과 거래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도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최근 북한 정부가 연루된 마약 사건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사건이 줄었거나 아니면 북한 정부가 이를 숨기는 데 능숙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UN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제출됐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 결의안 초안은 오는 26일이나 27일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19일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섯 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특히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는 일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안은 이어 지난해 유엔 총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안보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결의안 초안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한국에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현장 사무소가 충분한 재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의안 초안은 마루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의한 국제납치와 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 등 지속적인 행동을 촉구한 것을 환영하면서 오는 9월 열리는 30차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16일 열린 북한인권상호대화에서 토론회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And this is, of course, to maintain the visibility of the issue as high as possible, but also to address once and for all.
토론회는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당사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참가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결의안 초안은 또 북한 정부에 대해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런 상황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 초안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6일이나 27일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도주의 사안에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외국인 납치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며 북한의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We call upon the DPRK to provide the families and nations of origin of all persons who have been abducted or otherwise forced.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납치와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행방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 가족과 출신 국가에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외국인 20만 명을 납치했다는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신속히 내놓은 겁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납치 피해자들 가운데 생존자와 그 후손을 귀환시키고 사망한 이들의 유해를 식별해 송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llow those who remain alive and their descendants to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and to identify.
국무부는 아울러 북한의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 표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about Korean Americans separated from family members in the DPRK.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이 전날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내 친지의 투명한 상봉을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북한 당국의 이 사안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마크 커크 연방 상원 의원과 찰스 랭글 하원 의원은 18일 케리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시하고 국무부의 관련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오늘 인천국제공항에서 6.25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 전사자 유해 인도식을 열었습니다. 유해 인도식은 백승주 한국국방차관과 더우위 페이 중국 민정부 부부장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두 나라 유해 송환 대표단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중국 측에 인도된 유해는 지난 1년간 발굴된 68구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3월 중국군 유해 437구를 처음으로 중국 측에 송환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매년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중국 청명절인 4월 5일 이전에 인도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최근 북한에 수도 설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3월 중순 방북을 계획했지만 북한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최근 북한 내 병원 두 곳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보냈습니다.
We sent a shipment. It left about 3 weeks ago.
Okay.
Yeah, because we had to prepare for our team hopefully going in May.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관계자는 1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약 3주 전 황해남북도 내 병원 두 곳에 수도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Water project materials and other things. You know, when we put in a water project, we're putting in solar panels and
지원품에는 태양열 패널과 물 저장 탱크, 수도 파이프 등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할지는 북한 당국자들과 최종 합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there's two places that we hope to do, but again, you know, it may be, you know, we were hoping to discuss that on this next trip.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북한의 수도 관리국과 또 다른 미국의 구호단체 웰스프링과 협력해 우물을 판 뒤 수도 탱크와 태양열 패널,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북한 내 약 9곳의 수도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일상생활과 건강에 필요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지원품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추가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이달 중순 북한을 방문하려 했지만 북한 측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Honestly, I was supposed to be on a plane today, but they have postponed.
3월 중순 방북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지만 북한 측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5월까지 방북 계획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는 설명입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은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 마운틴에 본부를 둔 대북 지원 민간단체로 결핵과 간염 전문 병원과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를 소집합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와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강조한 대로 주민 생활 향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가 다음 달 9일로 결정됐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입법권을 갖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국가기구 개편과 주요 정책 입법, 그리고 예산권과 결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에 대한 인선 작업과 함께 올해 예산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달 1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주민 생활 향상을 최우선적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미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군비 강화 정책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제3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합법화하고 핵 개발 의지를 밝히는 등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입법과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국가기구 개편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당 정치국 확대 회의와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어 당군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 김동엽 박사입니다.
작년 9월 달에 열린 2차 대회 때 김정은이가 건강인사할 때 불참을 했거든요. 오히려 그때 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김정은이가 실제 챙기면서 상당 부분 그 신년사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 지난달에 그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했었잖아요. 근데 뭐 그때 뭐 벌써 이야기했어요. 뭐 주민생활 향상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것도 마찬가지 주민생활 향상하고 경제정책 측면의 내용들이 추가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입법부인 최고인민회의 지도부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87살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물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상임위원장이 퇴임하면 후임자로는 원로급인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김기남 당비서 등이 물망에 오릅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 나올 인물의 면면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이루어진 인사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최고인민회의를 모두 5차례 개최했으며 지난해 3월 대의원 선거에서 김제1위원장을 대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광복을 기념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오페라 축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오페라 준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남산 창작센터. 웅장한 오페라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번 주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릴 광복 70주년 통일기원 오페라 축제 연습 현장입니다.
네, 올해가 광복 70주년, 그러니까 종단, 분단, 또 뭐 유엔 창립 70주년이래요. 그래서 그 의미 있는 거를 뭘 할까 하다가 우리가 또 우리 순국 선열들이 또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그걸 기리는 음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음악이 주는 감동이 플러스 이것도 민족적인 게 또 들어가고 하면 사람들이 더 애국 애족하는 기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그런 걸 준비했어요. 그런데
공연을 주최하는 베세트 오페라단 강화자 단장의 설명인데요. 이번 공연은 한국 광복의 기틀을 마련한 상해 임시정부를 기리며 광복의 의미와 기쁨을 예술로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고 더불어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통일이 돼야 될 시기가 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우리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으로 통일을 한번 꿈꾸는 그런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도 좀 기원하고 또 그 종단 뭐 이렇게 그동안에 불행했던 것을 싹 음악을 없애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새 시대를 열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백범 김구 선생의 생애와 젊은 나이에 나라를 구하고자 목숨 바친 윤봉길 의사의 어를 기리는 창작 오페라 백범 김구와 윤봉길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비운을 돌아보며 조국의 미래를 다짐하게 되는데요. 백범 김구 역을 맡은 바리톤 박태환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존경받는 정치인이다라는 데는 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적인 창법으로 그분의 어떤 삶과 그분의 어떤 애국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매치시켜서 표현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초반에 제가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어떤 서양적인 어떤 그런 오페라 창법의 호소력과 그리고 그분의 어떤 애국적인 감성을 좀 조화시켜서 잘 표현하는 방향으로 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뭐 반드시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숙제이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김구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 뭐 수만 번 강조했듯이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공연을 통해서 나라 사람들이 좀 더 애국심이 고양이 되어서 통일로 좀 다가가는데 뭐 좀 일조를 하는 공연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음악적인 데에만 치중하지 않고 어떤 뜻과 의미도 굉장히 부여하려고 애썼고요. 예, 여러 명이 그리고 좀 대규모 합창단원이 나와요. 이번에 150명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오페라 합창으로는 규모가 이 정도까지는 없었는데 힘들게 준비하고 또 큰 공연이 될 거니까 많이들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를 갈망하는 이 합창곡은 일제의 억압에서 신음하던 선조들의 눈물 어린 애환을 상기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대규모 합창단이 안익태 곡의 코리아 판타지를 연주합니다. 코리아 판타지의 지휘는 유럽의 인기 지휘자인 지리 미쿨라가 맡았는데요.
As far as I know, it's a concert for the 70th anniversary of your liberation.
우리나라 독립훈련 순국선열과 또 GCP쿨이 그 레벨 이렇게 혁명 또 그 해방된 거에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면서도 굉장히 기분 좋았답니다.
Of course, it's a first time for me to conduct this Korean fantasy. And I don't understand.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 우리 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는 처음 해봤지만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걸 부르면서 가슴에 와 닿고 눈물이 날 정도로 해서 자기도 말은 모르지만 거기에서 feeling 이렇게 그런 감동을 얻었다.
이번 공연과 더불어 21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재현하게 되는데요. 시민들과 어우러져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공감하기 위한 자리로 대형 태극기와 160여 명의 합창단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조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과거도 해상에서 추락했던 해경 헬리콥터가 마침내 인양이 됐군요. 오늘은 네. 이 소식부터 자세히 들어보죠.
지난 13일 어린이 환자를 육지로 이송하기 위해서 출동했다가 과거도 해상에 추락한 해양경찰 헬리콥터입니다. 어제 헬기가 원래 본래 착륙할 예정이었던 가거도 방파제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바닷속에서 발견된 데 이어서 진행된 수색과 인양 작업을 통해 두 명의 실종자가 발견돼 오늘 수습됐습니다. 또 헬기 동체도 인양됐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서해 해경본부 소속의 조종사 두 명입니다. 기장과 부기장이었고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상태였지만 부풀리는 작동을 하지 못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목포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됐고요. 인양된 헬기 동체, 해군 청해진함에 실려서 사고 조사를 위해 서해해경본부 목포항공대 경납고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네, 아직도 찾아야 하는 실종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고 헬기에는 모두 4명의 탑승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고 다음 날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두 명의 조종사는 오늘 사고 8일 만에 수습이 됐습니다. 헬기에 동승했던 응급구조사 29살 장용훈 순경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대책본부에서는 헬기 추락 직후에 동체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보고 현재 저인망 어선과 해경 함정 등을 동원해서 인근 해상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헬기 동체 발견 그리고 시신 수습에 관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한국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도시를 떠난 사람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귀농과 귀촌을 결정한 인구가 4만 4천 가구, 8만 800여 명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군요.
네.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를 크게 귀농 또 귀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러 농촌에 가면은 귀농이라고 하고요. 전원 생활을 위해서 농어촌으로 가면 귀촌이라고 하는데요.
네.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것이 지난 2012년부터인데 해마다 이 귀농 귀촌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한 20%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평균치를 넘어서 무려 37%나 증가했는데요. 관련 내용 농림식품부 관계자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베이비부모 세대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고 기대수명 증가로 장령, 노년층 탈도시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성장 경제 기조 하에서 고용여건이 불안정함에 따라 농촌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 이주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전원생활, 생태적 가치 선호 증가와 함께 교통, 정보, 통신망 발달로 농촌이 정주공간 대안으로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농림식품부 관계자의 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교통이라든지 정보통신망이 잘 갖춰진 것도 도시 사람들이 농촌 이주를 생각하는 한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은 귀농 또는 귀촌한 가구의 세대주 나이가 은퇴한 세대가 가장 많기는 합니다. 50대가 32%, 60대가 한 20%로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늘고 있는 40대들의 농촌 이주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전체 귀촌 귀농 인구의 43%가 40대 세대인데요. 은퇴 후에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좀 자연 친화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농촌으로 가던 것이 뭐 예전의 모습이라면 최근에는 농촌에서의 경제활동 또 새로운 제2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변화입니다. 수도권 인근의 경기도에 집중됐던 귀농, 귀촌 인구는 지금 전국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한국농림식품부는 줄어들고 있고 또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인구,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요. 주거지 마련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 사람들의 귀농, 귀촌을 기다리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성공적인 정책을 돕기 위해서 영농기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 농업 박람회를 열어서 소개도 하고 또 수개월간 미리 농촌 생활을 해볼 수 있는 도시 교육생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전라남도 진도에서는 오늘부터 나흘간 바닷기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1년 내내 배들만 오갈 수 있었던 바다가 순식간에 열려서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인데요. 신비의 바닷길 축제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진도 바닷길 축제 올해로 37번째를 맞았습니다.
네, 이 바다가 순식간에 갈리고 길이 열린다. 마치 이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기적 같은 그런 광경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갈라진 바다의 폭이 40여 미터입니다. 길이는 무려 2.8km나 되는데요. 진도군 고금면 회동리와 의식면 모돌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해마다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려서 이 대자연이 연출해내는 기적 같은 현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길이 열리는 이유가 뭔가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1년 중에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심할 때인데요. 오래전부터 진도에서는 이와 관련된 전설이 있었고요. 오늘 오전에 그 전설 속의 주인공에게 바치는 제사의식을 시작으로 진도의 뭐 전통 민속입니다. 시킨굽과 강강술래, 남도잡가 등의 공연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바다가 일순간에 척 갈라지는 광경을 몰려든 인파가 함께 목격하게 되는 순간이 이 축제의 절정이 되는 겁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1970년대 한국에 주재했던 프랑스 대사가 본국에 소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라고 하고요. 지난해에도 8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이 축제에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들으시는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5890-7235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By all the powers vested in me, I claim this island and name it San Salvador.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초대 대통령으로 왜 조지 워싱턴을 뽑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God bless George Washingt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이 붕괴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부터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까지 미국 역사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다양한 미국 역사의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매주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곧이어 밤 9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